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은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 동일한 사건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에 소아시아에 사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들에게, 고향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한국이라는 고향을 떠나서 지금 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고향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간에 우리들은 다 나그네, 순례자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향으로 갈 때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른 삶을 위해서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베드로 사도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세 가지로 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첫째 삶의 태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카도시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잘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Cut, 우리가 잘라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잘라냅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냅니다. 우리가 사과가 있으면 썩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가 있으면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행동이나 습관이나 우리의 성품 속에 불필요한 것들,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습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도, 우리의 마음가짐에도 도무지 필요하지 아니한 일들, 그것을 우리가 반복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부분을 골라내어서 잘라버리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4장 13장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아케이디안 어원을 보면은 to be clean 혹은 to be pure 깨끗하다 순결하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리고 깨끗지 못한 것들을 버리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에 흡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라. 그것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삶의 태도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잘려버려진 불완전한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에 죄가 없습니다. 시기와 방탕과 향락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이 불필요한 것을 다 잘라내버린, 구별해버린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젊은 남자들은 예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뻐야 하는데 속마음이 정말 아름다워야 하는 것인데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실패하는 이유가 모든 일을 할 때에 별로 관계없이 지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마음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이래도 저래도 그렇게 살지 말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인가를 두려운 마음으로 지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귀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왔는가, 그것이 바로 나의 현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은 학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하고 학문에 전진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귀중히 여기고 살았기 때문에, 건강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온 사람들은 음식물을 골라 먹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운동을 하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물론 지식도, 지혜도, 물질도, 인격도 모든 것이 다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지면서 우리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귀중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에 필요한 것이니라.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했기 때문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이 계획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20절에 보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전부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나무를 살려고 해도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을 줄 때에도 그 사람이 얼마나 경험을, 익스피리언스가 몇 년인가, 오래 경험한 사람에게는 돈을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동안 경력을 쌓았고 모든 부족한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을 향하여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결정되는 일이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결정하고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계획해 온 그 일들은 대부분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나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오래 있어야만 중요하다는 건 아니나 구원을 두고 생각할 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두고 생각할 때에 왜 이 피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얼마나 오래 하셨느냐? 10년, 1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지구가 생겨나기 전부터 사람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도 어떤 이들은 100만 년 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두고 말한다면 얼마나 오래겠습니까? 그 연한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실 때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으니 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도록 계획하셨으니 이 일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에 대해서 귀중성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제일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는 세상에 귀중한 것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은 구원받은 일을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하고 불안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만족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으면서 사는가 하는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즉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서 사진을 찍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사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믿고 말고요, 내가 20년 전에 예수 믿고 거듭나서 I'm a born again Christian. How did you know that I'm a Christian? 그래요. 내가 당신이 예수 믿는 줄 알고 물은 게 아니라 안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려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는 중생한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내가 자기에게 예수 믿느냐고 말해준 것이 얼마나 내가 믿지만 고맙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다 나를 쫓다가 떠나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물론 과거에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왔지만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중요성은 누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느냐, 거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모르는 어떤 지나가는 조그만한 국민학교 1학년 된 아이가 나에게 와서 중요한 것을 내게 말해 준다면 내 그 아이의 말을 잘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아이, 조그만한 아이가 나에게 와서 중대한 사건을 말해 줄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대통령이 자기의 비서실장을 보내어가지고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이런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해줄 때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말은 왜 중요하면 믿을 수가 있느냐, 왜 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말씀되게끔 우리에게 직접 보내어서 그 예수님으로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이 증거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였으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올해의 주제인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할 의무를 가지십시오.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무조건 이 말씀을 전달할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도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병세 전 국방부 장관께서 한국에 관해서 강연을 하는 일이 있어서 신방 가기 전에 제가 잠시 참석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젊은 분이 오길래 제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그분은 펜타곤에서 온 그 사관보실에서 온 분인데 그분이 못 오기 때문에 자기를 대신 가라고 해서 온 육군 중령이라고 자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는 목사님의 아들인데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자기에게 예수 믿느냐고 그 말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느냐고 말해준 데 대해서 고맙다고 하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대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How shall we live?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귀중히 여기면서 살라. 많은 믿을 것 많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라. 그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주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일생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태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길이다 그리시네 사셨네 예수 밖에 너